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 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동쪽 해상에서 대규모 대잠수함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몇 주 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훈련은 적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초계함급 이상 군함 12척과 잠수함 2척, 해상초계기, 링스 헬기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 한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잠수함 탐색과 식별, 대잠수함 자유공방전, 그리고 대잠폭탄과 폭뢰 실사격 등을 진행합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해양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산 해양경비선을 구매할 수 있도록 1,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오늘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비전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성명에는 베트남이 유엔 평화 유지 작전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하이퐁 해군기지를 찾아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에 들이받쳐 파손된 베트남 순찰선을 둘러봤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간척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군이 내일 미얀마 국경 부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운난성에서 시작되며 지상과 공중훈련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장소는 중국 남서부 국경을 따라 이어진 수풀이 우거진 산악지역으로 이곳에서 미얀마 정부군은 코캉 반군과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이 지역에서는 지난 3월 미얀마 정부와 코캉 반군 간 전투 과정에서 정부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중국인 농부 5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실시 기간과 참가 병력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중국이 코캉 반군에 훈련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제정된 애국법의 일부 조항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화감청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됐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그동안 테러 용의자들을 색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전화감청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미국의 기밀 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고조됐습니다. 앞서 미 하원에서는 국가안보국이 경우에 따라 통신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어제로 만료되는 해당 조항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번 주 후반쯤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예멘 남부 항구도시 아덴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식량구호선의 항로를 서부 후다이다 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수개월째 정부군과 후티반군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백만 명의 예멘인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지부티에서 구호품을 모았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성명에서 이 선박에는 6만 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적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티반군이 지난해 9월부터 장악하고 있는 예멘 수도 사나에서는 오늘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 경찰본부가 어젯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경찰관 10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과의 국경 부근인 잘랄라바드에서 벌어진 이번 공격에 정부 보안군이 대응해 탈레반 요원 5명이 숨지고 1명은 생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당시 경찰 본부에서 고위 경찰 간부들과 현지 대테러 담당 관리들이 참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한국 외교부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conundrum is the most critical issue. So this is an integral part.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개축 중인 것으로 위성 사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 사업과 같은 비정치 분야의 남북 민간 교류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킬 방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럽안보협력기구 아시아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나 인권 측면을 함께 보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conundrum is the most critical issue.
윤 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과 관련해 북핵이라는 난제가 가장 중대한 현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는 경제난과 인권 문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북한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인권 문제가 대화를 거부한 채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할 중요한 카드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와 관련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고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 게 없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정도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거론하는 데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채널이 아니더라도 비정부기구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별개 사안이지만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야 행동이 변할 것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 나라의 대북 압박 강화 기조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압박 말고는 대화를 끌고 갈 방법이 없다며 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편 중 하나가 압박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최근 서울 회동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달 중 서울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진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또다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서울에 끝내 설치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등의 지속적인 증언 채취와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에 기반을 둔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고 최근 서울 설치를 위한 법적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최근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 사업과 같은 비정치 분야의 민간 교류에는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일부 비정치 분야의 남북 민간 교류에는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달 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남북 간 사전 접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민간 교류 확대 방침을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매달 7차례 수준이었던 사전 접촉 횟수가 지난달 18건으로 크게 확대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사된 남북 민간 교류 사업은 개성의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 남북의 민간 단체는 이달부터 6달 동안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전문가 10여 명이 이를 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6개월간 진행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80여 명의 한국의 전문가들이 개성을 찾을 예정입니다. 개성 만월대는 서기 919년부터 400여 년간 고려 궁성이 있던 곳으로 남북은 지난 2007년부터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 궁성의 건물 배치와 각종 유물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20여 일간 재개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 만월대 발굴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관심 사업이라며 발굴 조사 기간이 6개월이나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 육상과 탁구, 유도, 그리고 여자 축구와 여자 핸드볼 등 모두 8개 종목에 선수 75명을 비롯해 108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조직위원회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선수단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여전히 높은 데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점쳐지던 이효 여사의 방북과 6.15 남북 공동행사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남북관계의 걸림돌입니다. 남북의 민간단체는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공동행사를 열기로 했지만 행사 성격과 개최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측의 민간단체는 최근 두 차례나 실무 접촉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의 방북 역시 남측의 김대중 평화센터가 지난달 말 방북을 위해 사전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가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와 순수 민간 차원의 행사를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민간 차원의 행사는 통일 전선 전술 차원에서 적극 나서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개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발사장 개축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등 장거리 로켓 발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뉴스는 28일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이 개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 2012년 북한의 마지막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했던 곳입니다. 38뉴스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발사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 판독 결과 건물 신축 작업이 진행 중인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대 증축 작업은 사실상 지난해 말에 끝났고 지금은 발사를 지원하는 주변 건물과 플랫폼 개축 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이달 초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발사대 증축 공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대가 완공되려면 적어도 여러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사대 완료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8놀스는 또 신축 중인 건물의 목적이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며 하지만 중국에 주치한 위성발사센터와 비슷한 시설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의 조립과 공정, 점검, 운반을 포괄하는 로켓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38놀스는 북한 당국이 일부 언론들의 전망처럼 오는 10월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창당 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기존의 시설들을 다시 조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은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올해 언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We assess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assess that they're ready to test an ICBM this year anytime.
미국 국방부와 정보 당국은 북한이 올해 언제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 역시 이달 초 북한이 평양에 새 위성 관제 시설을 건설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탑재한 대포동 1호를 발사한 후 가장 최근인 2012년 12월에 은하 3호까지 장거리 로켓을 5번 발사했습니다. 38노선은 북한 정부가 미사일 발사장 개축에 상당한 돈과 물질,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서해 로켓 발사장에서 건축작업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활동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미 국무부가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29일 BOA에 전날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새로운 건축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가 공개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중지해야 할 뿐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미한 당국의 대북 압박 요구에 중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압박이 전반적 대북 접근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이날 발언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의 성격은 물론 그들의 수사와도 일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이 최대 규모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최신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동원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공보 담당관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방해상에서 미한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비롯해 한국 해군의 초계함, 잠수함 등이 참가합니다. 나승용 공보 담당관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7,6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 서해 유속용 함을 포함해서 함정 10여 척, 잠수함, 한미 해상 초계기, 그리고 링스 해상 작전 헬기 등이 참가를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신의 기종인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의 이번 훈련 참가는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한 미한 해군의 강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P-8 해상 초계기는 사거리 270km의 슬램 ER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잠수함 탐색과 식별, 대잠수함 자유 공방전, 대잠수함 폭탄과 폭뢰 실사격 훈련 등이 실시됩니다. 한국 군당국은 적 잠수함 도발에 대비하고 전쟁 지속 능력의 결정적 요소인 한반도 남방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잠수함전 수행 능력 향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비태세를 강화해왔습니다. 한편 자성남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 등 미한 연합 훈련은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실제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대사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갖추는 건 당연한 일이며 이런 맥락에서 최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은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은 매년 3, 4월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47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력 실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여정은 최근 첫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47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소행해 양묘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지난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12일 김 제1위원장의 평양 순안공항 공사 현장 방문에 동행한 뒤 이번에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5월 중 출산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부재 기간 중 첫 아기를 출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묘장 시찰 사진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배둘레가 둥그스름하고 다리가 부어 보여 출산 직후에 부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남편은 김여정과 함께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닌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김여정이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공개석상에 나타나 결혼한 뒤 임신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으로 지난해 권력 무대에 공식 등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때 김정은 제1위원장 수행원으로 관영 매체에 처음 공식 언급됐고 11월에는 노동당 부부장 직급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노동당 선전선동부나 김 제1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서기실장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김 제1위원장의 현재 지도를 자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동해안 섬 초소 시찰에는 김 제1위원장을 단독 동행해 백두혈통의 독보적인 입지를 과시했습니다. 한국의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김여정의 입지가 대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당연한 거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 고모인 김경희가 여성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줬었는데 김경희가 현재 어떻든 간에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여정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역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친척밖에 없다는 핏줄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조기에 등용을 해서 김정은 자신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올해 28살로 추정되는 김여정은 오빠 정철 정은과 함께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탓인지 공개석상에서 매우 쾌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입니다.
김여정이는 제가 볼 때는 자기 고모 김경희보다는 훨씬 더 쾌활하고 대중성이 더 뛰어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희는 아무래도 조금 은둔형이랄까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만은 김여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김여정 이 라인이 오히려 김정일 김경희 시대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확고하다 할까 또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또 그러니까 그 주민의 지지를 더 받는 그런 체제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2년 북한 조선중앙TV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능라 인민유원지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김여정이 자유롭게 도로를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이 잡혔으며 지난해 11월 김 제1위원장이 4.16 만화영화 촬영소를 방문했을 때도 간부들의 대화를 들으며 활짝 웃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여정은 일반 주민들을 만날 때도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격이 없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자라 양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식장 관계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은 최고 지도자가 현실을 잘 모르고 즉흥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동강 자라 양식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이 공장 관계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공장 일꾼들의 무능과 굳어진 사고방식, 무책임한 일본세의 발로라고 오마게 지적하시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동강 자라공장은 지난 2011년 10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 시절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해 방문한 곳입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약재로 쓰이던 자라를 인민들에게 먹이라며 대규모 자라공장 건설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자 크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정작 질책을 받아야 할 사람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고 지적합니다. 자라를 길러 식량으로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무조건적인 이행만 다그친다는 겁니다. 평양 교원대학서 근무하다 지난 2002년 한국으로 탈북한 이숙 씨의 말입니다.
자라를 먹겠다고 한 북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북한 사람들이 언제 자라를 입에 욕했습니까? 자라는 무슨 그 하여튼 무슨 보약으로는 쓴다는 말은 들었지만 언제 자라까지 먹을 그게 뭐 높은 사람들이나 뭐 당중앙에 있는 몇몇 정치원 간부들이나 먹겠는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기 문제 등으로 공장이 완공되지 못한 것은 넋두리에 불과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전기 문제, 물 문제, 설비 문제가 걸려 생사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녹두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전기를 비롯한 자재를 대주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질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서울의 민간단체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지적합니다.
양호장을 돌리려면은 많은 그 양수기로서 이렇게 배수를 하고 또 물을 채우고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물고기 자라를 그 생명을 보존해주는 핵심인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슨 그 엄청난 탱크에 들어있는 물을 어떻게 빼고 또 어떻게 새로 집어넣고 이런 게 안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인민경제 분야에도 전기가 못 가고 근데 양호장까지 전기가 제대로 들어왔을 리는 만무하고
탈북자들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화를 낸 것은 그만큼 현지 실정에 어둡고 즉흥적인 지시를 자주 내린다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권효진 씨의 말입니다.
뭐 김정일 때나 뭐 김정일 때나 모든 걸 지시하는 거 보면 뭐 과학적인 그런 그 기초 위에서 모든 걸 지시하고 그 정말 만년대계 멀리 내다보고 그 성과까지 열매까지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 이제 그 순간 즉흥적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1997년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를 내걸고 축산업을 장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와 돼지 농장이 꾸려지고 토끼와 염소 목장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길러 주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한다는 축산 장려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평양에 열대 매기 공장을 방문해 물고기 생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료 공급이 안 되는 데다 기온이 맞지 않아 이 사업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그 경기장을 말이 그걸 다 또 그 뒤집고 거기다 물 채우고 감탕 놓고 매기를 키웠다가 그 성공했습니까? 또 염소로 보십시오. 염소 또 하면 또 뭐 국민들이 고기 먹는다 됐습니까? 아, 양어장 또 보십시오. 잉어 양어장 또 다 파놓기만 하고 지금 그 흔적들은 지금 가는 곳마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건 아무도 없거든요.
또 탈북자 이숙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 지도에서 화를 낸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최고 지도자 거기 가서 화낸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방법이 미숙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 앞에서 화를 냈다 해도 화를 내는 순간에 나는 겁도 나고 하지만 속으로는 야 너는 과연 어린아이구나 하고 이렇게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북한의 지인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권효진 씨는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과 공포 정치로 민심이 김정은 정권을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위기는 뭐 그냥 그저 점점 이제 뭐 그 뭐 영도 뭐 중앙급하고 백신 국민들하고 뭐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그에 대한 비아냥 조소가 점점 더 확산되고 예 지금 그런 상태죠. 지금 골마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무조건적인 지시 이행과 공포 정치로 북한에서 냉소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 면종복배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통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박람회 현장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광복 70주년 기념 2015 통일박람회가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광화문광장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남북예술 한무대, 탈북청소년 희망콘서트, 통일 골든벨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고 서울광장에서는 해피 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통일 마술쇼, 통일 대박 터뜨리기, 뽀로로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또 통일과 관련된 각종 상설 부스에서 주사위 던지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등의 즐거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통일 주사위를 던지고 퀴즈도 푸는 현장으로 먼저 나와봤습니다.
네, 여기는 통일마블이라고 해서 주사위를 돌리고 퀴즈를 맞춥니다. 네, 이제 여기서 통일의 주제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퀴즈를 맞히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맞히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 평양, 남포, 개성, 서울, 천안, 지리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눠져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 염원 나무도 만들고 통일 염원 풍선도 만드는데요.
청계정도 만들어서 이거를 그 통일에 대한 염원을 글로 적어서요. 여러 명이 한 것을 다 같이 모아서 다 같이 날릴 거예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도 들어있고요. 통일이 되면 어떠한 점이 좋다 그런 것도 담겨있고요.
현장에서 함께한 자원봉사자도 잠시나마 통일된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조금 덜 힘든 것 같고
배움의 천리길 한번 해보고 가세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한 바퀴 주사위를 던져서 돌아보는 게임이에요. 네. 통일이 되면 남한하고 북한을 전부 다 연결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휴일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즐거운 주말 나들이길에서 잠시나마 통일된 대한민국을 경험한 시민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요? 이거 주사위 돌려가지고 숫자만큼 가는 건데요. 나오면은 뭐 백두산 하면 생각나는 거 말해야 돼요. 여보니까요. 북한과 통일되면은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왔어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통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던져주세요. 던졌습니다. 통일 대박. 이제 하나된 대한민국.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개발하면서 금방 모두 열렸습니다. 다 같이 금방을 향해 통일 대박을 터뜨려 주신 우리 모든 친구들 박수로써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분단 상황이나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집니다.
통일 염원 풍선 만들고 가세요.
이거 통일 기원 나무잖아요. 그래서 내가 통일에 대해서 소원하는 것, 기원하는 것을 잎새를 써서 여기다 붙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한테 뭉쳐서 통일을 빨리 오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말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가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희를 통해 문화적인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배웠고 또 같은 나라인데 말이 참 어렵잖아요. 다르잖아요. 분단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통일을 꼭 해야 돼요. 저희가 막 이산 가족들도 만나봤고 그분들 아픔이 뭔지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통일은 꼭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만들어놔서 친근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말 퀴즈도 하고 그랬어요.
네, 체험학습으로 왔어요. 역사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역사에 대해 알고 보니까 꼭 필요해요. 평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부채예요. 부채를 만들고 있어요. 즐거워요. 통일을 위해 저희가 노력하는 것 같아 좋아요.
학교에서 통일 박람회 한다고 해서 왔어요. 통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밌고 이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되면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제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쪽이 합쳐지니까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정말 친구들이랑 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다 같이 통일하면 더 큰 나라가 돼서 더 강해질 것 같아요. 통일하면 빨리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그래요. 빨리 통일해서 북한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에서요. 통일바람, 통일사랑 이렇게 나무를 만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면서 통일의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 참여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도 좋아.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잖아. 꼭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 경제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일이 바로 앞으로 앞당겼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고 또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구나. 통일이 정말 눈앞에 왔다는 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계 무량하지만 우리 그 특히나 그 젊은 청소년들 20대들이 많이 여기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20대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주역 아닙니까? 현장에 와가지고 어른들과 세대 간 소통도 이루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통일 노래도 불러보고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우수성도 보고 정말 이런 자리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런던까지 달리는 통일 열차는 특히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통일 자전거 앞에서는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 북한 땅을 밟는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을 직접 체험해본 통일 박람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데 대해 쿠바가 환영하고 있고요. 국제축구연맹 FIFA 부패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장인 제프 블라트 회장이 5선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사퇴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대표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을 했군요.
네,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2년 가까이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에 인공섬과 군사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국들에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우려와 함께 중국이 이런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는데요. 이번 안보회의에 미국을 대표해서 참석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도 중국의 조치가 국제적 기준, 또 오랜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즉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중국의 스프레틀리 군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중국이 반발해온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미군의 정찰 등 작전활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나라에 영유권이 있다는 건가요?
미국이 어느 한 나라의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최근 도발적인 조치들은 긴장 고조와 예기치 않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카터 장관의 경고였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국들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의 영유권 주장, 또 군사시설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 주변국들은 최근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움직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카터 장관이 동남아 주변국들에 대한 안보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이 동남아 주변국들은 중국의 이 남중국해에서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해상과 해안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카터 장관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싱가포르에 이어서 이번에 베트남에 갔는데요. 베트남이 미국에서 만든 해안 순찰선을 구입할 수 있도록 1,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베트남 해군 기지를 방문하고요. 이례적으로 이 영유권 해역에서 중국 경비선과의 충돌로 파괴된 이 베트남 순찰선을 직접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안보 회의에 중국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미국의 요구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순젠과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미국 애슈턴 카터 장관보다 하루 뒤에 연설을 했습니다. 순 부총참모장은 이 스플래틀리 군도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섬 건설이 정당하다는 건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영이라는 이제 중국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죠.
네.
한편 앞서 중국 외교부도요, 카터 장관의 이딴 문제 제기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주권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했죠?
네, 미국 정부 발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고요. 쿠바도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또 쿠바 아바나 국민들의 표정도 아주 반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미국은 이제 앞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이 국무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고요. 이 검토를 거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의지를 앞서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 의회가 45일간의 검토 기간을 가졌는데 반대 입장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정이 해제된 겁니다.
쿠바가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1982년 이 쿠바 정부가 아프리카와 남미의 테러 활동을 지원한다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30여 년 만에 해제를 한 것이죠. 이 북한도 이제 지난 1988년에 테러 단체에 무기를 공급하고 또 일본 적군파 테러범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했고, 무엇보다 이 한국에 대해서 이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또 대한항공 폭파 사건 등 직접적인 테러 공격을 가한 이후로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다가 지난 2008년에 핵협상이 진전을 이루면서 해제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이 북한과 이 쿠바가 빠지면서 이제 미국에 의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이란, 수단, 그리고 시리아 이렇게 세 나라뿐입니다.
이 테러 지원국 지정이 해제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 이 테러 지원국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가했던 제재가 풀리게 되는데요. 미국은 이 테러 지원국에 대해서 이 무기와 또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하고요. 또 경제적인 지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이 반대를 무조건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융 제재도 가하고 있죠. 이제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면 이 때문에 가해졌던 이런 제재들이 풀리게 되는데, 하지만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로 이런 모든 제재들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이 쿠바가 테러 지원국 지정 이전부터 금수 조치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이 그물처럼 촘촘한 2중, 3중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이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쿠바는 그동안 이 미국의 테러 주연국 지정이 부당하면서 이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특히 이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는 미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꼽아왔습니다. 이번에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양국 대사관 개설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러 실무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반응이 엇갈리죠?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 공화당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존 베이너 미 하원 의장은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 큰 선물을 남겼지만 받은 것은 없다면서 쿠바의 공산 독재 정권은 여전히 국민에 대한 억압과 인권 탄압을 중단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바 이민가정 출신으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도요. 테러 주연국 지정 해제는 쿠바의 억압적인 정권에는 승리지만 쿠바 국민에게는 큰 후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화당 다수인 미국 의회에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뤄진 건데요.
네.
따라서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한편 이제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는 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쿠바에 대한 오랜 봉쇄 정책으로는 이제 쿠바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서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쿠바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로 미국과 쿠바의 대사관 개설 협상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지난달에 워싱턴에서 4차 실무 협상을 이제 쿠바 대표들과 벌였는데 여기서 네. 이 대사관 개설을 위한 합의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가 도출되진 못했죠. 또 테러 지원국 지정 이 해제 문제 외에도 이 대사관의 역할, 또 대사관 직원들의 활동 범위, 또 미국의 쿠바 난민 정착 지원 등 여러 문제가 지금 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안들로 남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뭐 당장 이제 대사관 개설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있고요. 미국 백악관은 이 테러 주연국 지정 해제 발표 후에도 이 대사관 이 개설을 위한 일정은 정해놓은 것이 없고 여전히 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런 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국제축구연맹 FIFA 부회장을 비롯해서 고위 임원 여러 명이 전격 체포되고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국제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래도 주말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는 현 제프 블라터 회장이 5선 연임에 성공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FIFA 부패 사태가 불거진 상황에서 블라터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 정부는 회장 선거에 앞서서 이 블라터 회장의 자진 이 사퇴를 요구를 했었는데 선거가 결국은 이제 블라터 회장의 당선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도 블라터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계속할 거라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이 영국 정부는 오늘 이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FIFA가 개최하는 월드컵 대회 불참 가능성도 포함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자부를 하는 나라인데요. 세계 최대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에 불참한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이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과도 함께 이제 이 블라터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오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 결정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블라터 회장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아직 이제 영국 외에 다른 유럽 주요국들 사이에서 블라터 회장의 사퇴를 압박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FIFA 고위 임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미국 법무부가 앞서 현직 부회장 2명을 비롯해서 14명의 FIFA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하고 이 중에 4명은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제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죠.
네.
한편 스위스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관련한 부패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블라터 회장에 대한 뭐 기소 방침 등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지만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블라터 회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당선 후에 FIFA에 대한 부패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FIFA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겨냥한 의혹이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척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2,000명을 넘었는데요. 네. 인도에서 이 남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에 거의 육박하는 폭염이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30일까지 2,2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은 폭염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고 인도에서 지난 1998년에도 2,500명이 더위로 사망하면서 이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냈었는데 올해는 희생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우 6월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도 네. 여러 달 더 여름이 계속될 텐데 그런데 당초 이달 초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더위가 한풀 꺾일 거란 예보가 있던데요.
네, 우기인 몬순이 시작되는데 하지만 당초 예보와 달리 사나이 늦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예, 추가 인명피해가 나올 거란 우려가 크고요. 인도에서는 지난 30일에도 하루에만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예, 인도는 전력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냉방이 안 되는 시설 건물들이 많은데요. 예, 주로 빈곤층 또 이 밖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예, 주로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9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9도. 신의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0도. 강계 흐리고 비, 최저 13도, 최고 20도. 해주 개성 구름이 많고 해주 최저 16 최고 23 개성 최저 15 최고 26도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7 최고 27도 장진 해산 선봉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 최저 10도 최고 18도 해산 최저 14 최고 19 선봉 최저 15 최고 18도입니다. 원산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7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낮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13, 아침 최저 3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3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연쇄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질러 경찰관과 순위파 민병대 등 적어도 35명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오늘 테러는 우선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안바르 주도 라마디에서 북부에 위치한 타르타르 지역 경찰서를 겨냥해 이뤄졌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이어 이곳에 위치한 탄약고에서 두 번째 대형 폭발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정부군 4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몇 주 전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하자 이를 되찾기 위해 시아파 민병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아파 민병대가 이번 작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들이 순위파 이슬람교도들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멘에서 납치됐던 프랑스 여성이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오늘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유튜브에 오른 이 영상에는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프랑스와 예멘 대통령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영상 속 주인공이 이사벨라 프라임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여성이라고 확인했습니다. 20초짜리 짧은 영상에는 프라임 씨가 영어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4월에 촬영된 것으로 그로부터 두 달 전 프라임 씨와 그의 통역관은 예멘 수도 사나에서 괴한들에 의해 차량으로 납치됐었습니다. 프라임 씨는 세계은행과 연관된 업체에서 자문관으로 일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 남단에 위치한 제주도 동쪽 해상에서 대규모 대잠수함전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몇 주 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훈련은 적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초계함급 이상 군함 12척과 잠수함 2척, 해상초계기, 링스 헬기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해양 방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해안경비 선박을 구매하는 1,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오늘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비전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성명에는 베트남이 유엔 평화유지작전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하이퐁 해군기지를 찾아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에 들이받쳐 파손된 베트남 순찰선을 둘러봤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간척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군이 내일 미얀마 국경 부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운난성에서 시작되며 지상과 공중훈련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장소는 중국 남서부 국경을 따라 이어진 수풀이 우거진 산악지역으로 이곳에서 미얀마 정부군은 코캉 반군과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이 지역에서는 지난 3월 미얀마 정부와 코캉 반군 간 전투 과정에서 정부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중국인 농부 5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중국이 코캉 반군에 훈련을 지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제정된 미국 애국법의 일부 조항을 연장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화감청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 그동안 테러 용의자들을 색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전화감청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알려지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고조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